네, 올 들어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강해를 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지금까지 이제 28시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이제 강해하는데 계시록 이제 중반부에 들어섰어요. 이 계시록 중반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고난이 이 땅에 임하는 때, 말 그대로 대환란기라고 하는 이런 때, 이러한 때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일 전에 금요일에 제가 8번째 이제 강의를 끝내고 나서 28번째 강의로 사탄과 어거스틴과 천주교와 마르틴 루터의 유대인 탄압, 이렇게 하고 이제 괄호를 치고 반샘족주의, 영어로 anti-semitism이라고 하는 이게 뭔가를 여러분에게 1시간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토픽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토픽이에요.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하는가를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세가 이제 가까이 오고 사실 제가 올해 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래도 제대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내 책무를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해를 시작했어요. 이거 시작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계시록에 유대교의 요사가 대단히 많다는 걸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통계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총 404절인데 이 가운데 278절이 이게 구약성경하고 상관이 있고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 3분의 2 정도의 내용이 다 유대교, 이스라엘 이러한 그 풍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성전과 성막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요한계시록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족 유대인들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 개신교인들 또 천주교인들 이런 분들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은 다른 게 아니라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을 신약 시대의 교회가 대체했다는 거예요. 대체했다. 이거를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주교를 세워준 장본인인 어거스틴을 따라서 1500년대, 1600년대 가면서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나온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유명한 성경 강해자 매튜 헨리라든지 또 청교도들 추앙하고 섬기는 이런 거 할 때 가장 추앙의 대상이 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 그 다음에 존 오웬이 뭐 이런 사람들 청교도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하면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을 교회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고 이걸 알지 못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은 그냥 완전히 그냥 깜깜한 데 갇히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2022년 올해 8월 18일에 크리스천 투데이에 이렇게 실린 기사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진짜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저걸 하나 보여드리고 그 안에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여기 제목 가서 보면 노벨상 많이 받은 유대인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인가 이렇게 이제 제목이 이제 나와 있고 권모 목사라고 경북대 영어 영문학과 졸업하고 고신대 대학원 이제 칼빈주의자 후예가 이제 되는데 뭐 부산 세계로병원의 원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안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제 분개한 그런 그 투로다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째, 예수께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래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예수께서, 예수가 이렇게 한 거, 그게 맞는 말에 부처님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 하면서 말해요. 예수가 뭐, 예수가. 목사가 돼갖고, 예수님께서 해도 지금 안 될 판국에.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신 이후로 혈통적 유대인 개념은 완전히 폐지됐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개념은 완전히 폐지가 됐다. 성경의 증언처럼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 해서 반드시 그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로마서 2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동일하게 물려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우리 교회가 다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둘째, 지금 이스라엘 땅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아니다. 이분 얘기를 제가 그대로 적는 거예요. 19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 살면서 혼혈을 거듭했기 때문에 이미 혈통적으로도 순수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1948년 5월에 저 들어와서 저 이스라엘 저 만든 저런 일이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약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민족적 단위가 아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보편교회, 이런 교회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학 상식이다. 이 사람에겐 신학 상식이지만 이게 뭘 상식인 거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언약 백성일 수가 없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유대인지든 한국인지 상관없이 모두가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에 있는 장로교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가르치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에요. 이거 막, 이게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뭐 할 거 없이 거의 한국에 있는 이런 개신교에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신학으로는 성경과 계시록 같은 거 전혀 해석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도대체 로마서를 어떻게 읽어요? 우리가 한번 가서 로마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가서 보시면 여러분,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8장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은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선민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가, 이들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가를 바울이 이렇게 삽입구로 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은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이 성도들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하나님 자신의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기 때문에 이런 몰상식한 이런 발언을 신학교에서 하고 목사가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나도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하신 자신의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쭉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쭉 설명을 하고, 기초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달이 됐지만, 맨 마지막 25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우리가 다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뭐냐,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발생이 돼서, 지난 1900년이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눈 먼 일이 발생이 됐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26절 맨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명백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칼빈이라고 한 이런 사람에 푹 빠져갖고 오거신에 빠져갖고 성경을 성경대로 읽지 않고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앉아있으니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성경 예언에 관한 거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냥 깜깜한 무지 가운데 본인들도 살게 되고 본인들 밑에서 교육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이런 깜깜한 무지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다. 지금 이런 인재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은 미래가 있는가 미래가 없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책을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든 창세기를 강의하든 성경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칼빈이다, 어거시나 뭐 이런 사람이 만들어준 그러한 그 편파적인 이런 그 해석의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그냥 깜깜한 책으로 죽을 때까지 읽어도 성경 말씀이 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합적으로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책을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체계를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주셨어요. 자, 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 처음부터 성경의 중간에 일어난 것부터 예수님 오실 때부터 이게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아무 미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거기서 열두 지파가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지파 중에 하나 유다 지파를 택하고 거기서 다윗의 이와 같은 계보를 택하고 이래서 메시아를 내고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을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유대인이 도대체 성경에 나오나. 이 구약 성경이 전체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이 신약 성경 안에도 사복음서 내용은 다 유대인들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거의 5분의 4가 유대인들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 도대체 유대인이 왜 나오냔 말이에요. 성경에 유대인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지금 변해버렸으면 유대인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처형한 뒤 AD 70년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 쫓겨나서 1948년 5월에 다시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저 땅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지금 형성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슨 나라인가.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이 1948년 5월에 저렇게 일어나서 저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우는데 이름을 왜 굳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저러고 있는가. 저게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인가. 아니면 성경의 예언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한번 생각은 이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저 올리브산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가서 마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23장 맨 끝절 3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는 초림 때에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림 때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 종합정리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합정리하면 이스라엘은 예수님 재림 전에 저 땅으로 돌아가서 국가를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어려운 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말씀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날 이 세상의 표적 중에 가장 명백하고도 큰 그런 표적이에요. 그렇죠? 그런 표적을 하나님 1948년에 이루시고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지금 계시록 11장에 이야기를 하니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성전 터가 있어야 되니까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저 구시가지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명백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어리석은 바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쪽 말고 이제는 마귀 쪽에서 내가 서서 내가 마귀 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마귀는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자, 첫 번째,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세요. 열두 제자가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구약성경 기록해서 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걸 알려주는 사람이 다 유대인이에요. 자, 두 번째, 결국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창세기 22장 18절, 26장 4절, 사도행전 3장 25절, 제가 창세기 22장 18절 읽습니다. 내 씨 안에서, 물론 내 씨는 두 개가 다 될 수 있어요. 메시아도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씨 유대인들도 될 수 있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메시아를 내는 그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마귀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그런 존재가 누가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되는데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고 유대인과 그 메시아들을 통해서 이방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열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극도로 미워해야 될 그런 존재가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하면 이걸 그냥 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막고 탄압을 하고 멸절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유대인들의 계보 가운데 다윗의 계보를 어떻게 하든지 멸절을 시켜서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마귀를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약성경을 읽으며 열왕기하 11장 1절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아하샤의 어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이런 그 아합과 그 다음에 이세벨의 그 딸이 아달랴가 나오는데 이 아달랴가 마귀의 사주를 통해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의 왕비가 됐단 말이에요. 왕비가 돼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기회가 왔다 해갖고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왕가의 모든 씨를 멸했다는 거예요. 왕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다 죽였어요. 누구 하나만 남았어요? 요아스 하나만 남은 거를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갖고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를 보호해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왕위를 회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이르는 메시아 계보가 유지가 된 거예요. 요아스가 그때 죽었으면 메시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달랴의 배후에 마귀가 있어서 이렇게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슬아슬한 그런 찰나가 거기 열왕기하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환란기 마지막 부분, 그것도 후반부 3년 반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자, 마귀가 여기 우리 오늘 이제 계시록을 읽었는데 계시록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을 한번 가서 보겠어요. 마귀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종교 개혁자니 뭐 어거스틴이 그다음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 헤롯 말 갖고 이 메시아 계보와 메시아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다 실패로 이제 끝났어요. 12장 가서 보니까 12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가 자기에게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땅으로 이제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 3년 반쯤 되면은 마귀도 아는 거예요. 지난 6천 년 동안 가진 수를 써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계획을 이렇게 멸절을 시켜보고, 그렇죠, 메시아를 막아보려고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때가 3년 반뿐이 안 남았다는 걸 이제 마귀도 아는 거예요. 자기 때가 이거 끝나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천년 동안 무적응이 속에 이제 갇히잖아요. 그걸 아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마귀 입장에서는 때가 3년뿐이 안 남아, 3년 반밖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걸 동원해서 예수님 저 올리브산에 오는 거 저거 하는 거 다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역사상 최고로 핍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의 총 주제예요. 12장은 전체가 다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여기에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체가 다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그것도 메시아를 내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가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7년 환란기, 사탄의 유대인 핍박과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역사와 핍박,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절 한절 이렇게 설명을 좀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알아야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시대를 이해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작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12장에 여인과 용과 산의 아이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요약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를, 태양을, 손에 이런 해가 아니고 태양을 옷으로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그러니까 해와 달이 나타나고 머리 위에는 12별로 된 왕관이 있는 거예요. 왕관을 여자가 쓰고 있는데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12개의 별로 된 이런 왕관을 쓴 이런 여자가 이제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해와 달과 12별이 있는 그런 여인이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2장 2절엔 그 여자가 아이를 뵈서 이제 해산의 진통을 겪는다. 10장 3절 가서 보니까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일곱 개의 왕관이 있다.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저 여자가 지금 아기,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붉은 용이 이제 나타나서 사나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12장 4절이 이제 그 얘기고, 근데 12장 5절에 사나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사나이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쇠막대기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그런 자예요. 근데 그 산의 아이가 하늘로 다시 채 올라가서 아버지의 왕좌 옆으로 이제 가서 앉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12장 6절에는 이 여자가 광야로 1260일 동안 이 마귀를 피해서 피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12장 7절에서 12절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 용과 그의 천사들이 전쟁을 하는데 용과 그의 천사들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돼? 하늘에서 쫓겨나요. 하늘에서. 그 전까지는 하늘에 어디에 거처가 있고 이랬는데 하늘로 해서 다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12장 13에서 17절에는 용이 그냥 화가 나갖고 산의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극도로 핍박하는 그런 일,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 자, 이런 내용이 12장 전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세 가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자가 등장을 하고 용이 등장을 하고 여자가 낳은 산의 아이가 이제 등장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커다란 그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이 없어도 용은 사탄 마귀라고 12장 9절이 그 큰 용, 즉 저 옛뱀 에덴 동산에서 이브와 그 다음에 아담을 유혹했던 저 옛뱀 마귀, 이렇게 해서 이 용이 누군가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산의 아이는 천주교인이든 뭐 개신교인이든 침례교인이든 뭐든 할 거 없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이제 없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가 이제 뭐냐, 여인인데 여인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이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아 여자 산의 아이 그러면 이 그림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장하는 게 가톨릭의 해석 방법이에요. 저 여자가 마리아고 여자가 낳은 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봐라. 여자 대신에 마리아라고 한번 대입을 해봐라. 여러분 가서 보시면 언제 마리아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피신해갖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용하고 싸우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 전에도 없었고 이미 마리아는 죽어서 그렇죠? 예, 천국에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죽어서 마리아가 어디 뭐 광야에 들어가고 1260일 동안 가서 홍수가 마리아를 덮치고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자하고 사내 아이니까 그냥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그냥 그렇게 둔갑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아예 고려할 필요도 없는 그런 그 쓸데없는 그런 신학이다. 두 번째는 이제 개신교 해석이에요. 개신교 해석은 마리아는 안 되니까 여자를 뭐로 바꿨어요? 교회로 바꿔놓은 거예요. 교회로. 그럼 교회가 예수님을 낳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자아이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데 여자가 교회면 교회가 메시아를 낳으니 이게 벌써 이미 안 되는 게 여러분 아시죠? 더구나 교회가 언제 광야로 해서 1260일 동안 도망을 다니고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를 교회로 해석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환란기 동안에 도망 다녀야 된다. 뭐 남아메리카 어디에 가서 땅을 사고 거기 가서 뭐 농사를 져야 된다 그러고 다 그런 일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 도망 다녀야 된다 그러고 이거 광야 도망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땅 사야 된다 그러고 도망을 다니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얼마나 안타깝고 이거 진짜 말 그대로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야죠. 그렇죠?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니까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세 번째 가능성이 있는 건 이스라엘밖에, 메시아를 낼 수 있는 건 세 번째 가능성이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건 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가서 살펴볼 때. 자, 가서 보니까 이 여인이 하나의 여인이 아니라 여인으로 표현이 돼 있는 어떤 국가나 민족이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하고 사내 아이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여자가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하고 전쟁을 벌이러 가니까 이거는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이런 한 여인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누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자녀들을 낳은 이와 같은 의미로서의 여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은 상징들로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는데 그 상징들의 대부분이 다 어디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상징들을 왜 그러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런 상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여인에 대한 그 상징을 가서 다음 거 그림 한번 보죠. 가서 보면 창세기 37장 9절에 가서 보면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두 번째 꿈. 거기 가서 꿈을 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보십시오.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자, 해와 달과 열한별이 뭐예요, 여러분? 해가 지금 아버지, 달이 어머니, 그렇죠? 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 그 이스라엘, 그렇죠? 어머니, 그 다음에 열한별 형이고 내가 하나 있으니까 총 열두별이 되는 이러한 그 상징이 이미 창세기 37장에 오래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러한 걸로 이스라엘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저는 상징을 그대로 하나님이 가져오셔서 여기 계시록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서 특별히 대언서를 가서 보시고 대언서 가운데 호세아서를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아내로 부르는 것을 금방 할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아내, 네, 뭐라 그래요? 그녀는 저 이스라엘은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영어로 가셔서 처녀로, 교회는 처녀로 표현이 돼 있어요. 영어로 virgin. 왜? 우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정혼을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지만, 그렇죠? 예수님 지금 가셔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 있는 동안에는 아직 처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벌진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하고 결혼을 한 그러한 여인으로, 그거는 워먼으로 표현이 되니까 벌진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그래서 시온이라든지 이런 거 표현 나오면 보면 다 여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어떨 때는 물론 처녀 시온이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지만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할 때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장은 어려운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12장 전체가 보여주는 그림은 뭐냐, 아브라함부터 유대인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야곱, 열두지파 이걸 거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근데 교회 시대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환란기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요약을 해서 12장 한 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 이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메시아를 내려고 한 하나님의 역사가 쭉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이 되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이 거부해요.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잠시 밖으로 이게 나가 있는 동안에 우리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가 이렇게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게 중간에 과로처럼 여기 쑥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교회 시대가 휴고와 함께 끝이 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다시 상관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교회 시대는 과로. 여기 가서 보시면 다니엘의 70일에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70일에 490년이 작정이 돼 있다. 이 가운데 69일에 이거는 예수님 초림하시면서 십자가 사건으로 마무리가 이게 된단 말이에요. 한 이레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가서 보시면 이 계시록 다니엘서 9장 가서 보시면 이 69일에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붕 뛰어넘더니 장차 올 통치자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중간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뭐처럼 들어있어요? 과로처럼 저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겐 저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서 저게 지금 중간에 교회 시대로 들어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걸 이해해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 교회에 대한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12장을 제가 한절 한절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이 안에 내용이 너무나 어느 면에서 평이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읽으면서 하나하나를 여러분에게 여기를 보시고 여기를 보시고 하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강의 노트를 올려놓을 거예요. 강의 노트를. 오늘은 뭐만 보시면 되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구나.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보시면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면 다 풀리는 거구나. 뭐 칼빈이다 뭐다 집어넣을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집어넣을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성경에 없는 거면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다 갖다 버리시고 제가 지금부터 여기 이야기하는 게 정말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를 그냥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시면 이미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 준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구나 하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먼저 여인과 사내의 이야기가 이제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온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메시아를 내는 그런 이야기다 하는 거 알 수가 있고,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 이것도 이미 상징으로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7절 가서 보면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닥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는다. 여기 여자도 이스라엘이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그 이미지 아니면 영어로 imagery 이렇게 돼 있어서 상징물이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초림하실 때 여자의 씨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산의 아이의 정체는 12장 5절에 뭐로 기록이 돼 있어요? 5절 가서 보니까 모든 민족들을 쇠막대기로 다스릴 이런 자다. 이 내용도 여러분 시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가서 보시면 2편에 7절에서 9절에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를 자기로 해석하고 그리고는 복음성가도 그렇게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러분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메시아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 상속물로 주고, 누구예요? 메시아에게 전 세계 모든 민족들 이교도들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 내 소유물로 준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쇠막대기로 부수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내던져 산산조각 내는 메시아 왕국 통치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한 메시아 시편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연결하면 딱 이렇게 들어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과 하늘의 별들 가서 보니까 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다. 이렇게 되면서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데려다가 끌어다가 땅에 내던졌다. 여러분 성경 가서 보시면 별이 진짜 저런 별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천사를 별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7절 가서 보면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이거 지금 똑같은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시적인 표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새벽 별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용이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을 데리고 나가서 타락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경 가서 보시면 용을 표현하면서 우리 용 그러면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이렇게 이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이 가진 그런 용이 아닙니다. 이 용은 영어로 다 얘기하면 다이너스, 공룡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공룡.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기는 그런 존재. 왜 그러냐? 옛날에는 그런 걸 다 용으로 표현했는데 1700년대, 1800년대 이후로 다이너소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공룡이란 단어가. 그래서 그 공룡을, 성경에 나와 있는 용은 다 가서 보시면 공룡처럼 커다랗게 이렇게 생긴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룡처럼 생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리워야단, 리워야단이라고 욥기 41장 1절, 시편 74편 14절, 104편 26절, 이사야서 27장 1절 이런 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면 욥기 41장을 가서 보시면 돼요. 욥기 41장 맨 끝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땅 위에서는 그와 비길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져요. 땅에서는 마귀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모든 높은 것을 눈여겨보는 자의 모든 교만한 자녀들 다스리는 왕이다 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 그 용의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시거든 시편 74편 12절에서 15절, 특히 14절을 가서 보시면 리워야단과 함께 광야에 있는 여인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오늘 하나만 저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가서 보시면은 26장 이 주의 날의 심판, 혹독한 그런 그 심판, 이게 심판이 끝나면서 그러면서 맨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그래서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7년 환란기가 끝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26장 19절 가서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부활, 이스라엘 백성 부활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 다 내놓는다. 이렇게 되면서 제가 그 밑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1절에 그날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죽인다는 게, 여러분, 죽인다는 건 이게 존재를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없애서 완전히 소멸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정행에 갇히는 그런 일이 여기 구약성경에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절 3절에 그날에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녀를 향해 붉은 포도즙의 포도원에 대해 노래해라. 여기 나와 있는 포도원은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표현한 거 6장에 가서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포도원, 포도원, 포도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나 주가 그것을 지키고 내가 매 순간 그것에 물을 주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켜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게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기 혹독한 시험 속에서 이 리오야단을 벼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다. 자, 근데 이제 여자가 이제 도피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6절에 가서 보니까 1260일 동안 어디로 도피해요? 광야로 도피하잖아요. 이것은 마치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 주시고 그렇죠. 만나러 먹여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했던 그와 같은 기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야는 다수의 사람들이 요르단 옆에 있는 페츄라와 같은 그러한 그 광야가 될 거다. 제가 그림을 몇 개 이제 빼왔습니다. 페츄라. 이게 저렇게 생겼어요. 예, 가서 또 넘겨보시죠. 예, 광야가 우리가 있는 것처럼 뭐 모래는 맞는데 꼭 그랜캐년처럼 이렇게 생긴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위 덩어리가 돼 있는 데가 요르단 옆에 바로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일정을 짜면은 저런 페츄라를 갑니다. 한번 가서 보죠. 또 이런 데가 있어요. 넘기시고 그래서 저기가 이제 페츄라 이렇게 골짜기 같은 데 쭉 들어가면 뭐 영화 인디애나 존스 이런 거 촬영하고 했던 그런 데가 저런 지역이 있어요. 저렇게 좋은 데도 있고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저렇게 아주 시꺼먼 그런 동굴 같은데 이런 데가 있어요. 광야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이스라엘 이걸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해서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저기 도피한다고 적그리스도가 못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스라엘이 저 1260일 동안 살아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가서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전쟁은 가만히 보니까 셋째 하늘에서 전쟁이구나. 금방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운다고 7절에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용이 자기 꼬리로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3분의 1 별을 뭐라고 해요? 용의 그의 천사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서 성경 그대로 읽으면 그 별들이 그게 천사를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게 신약과 구약이 다 이렇게 맞게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근데 용과 그의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으로 추방되는 내용이 8절에서 9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들이 이제 땅으로 추방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10절에서 12절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봐서 읽어보니까 이제 구원과 힘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제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반이 마무리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하늘에서 이와 같은 찬양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를 고소하던 자가,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 내려갔다. 여러분, 마귀가 고소하는 거는 욥기 가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잖아.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이 욥을 고소하는 그런 내용 보면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어떻게 고소할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여기 환난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그냥 평범한 그런 말로.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에게 속한 영적인 천상의 존재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왜 그래요? 마귀가 자기에게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고 있어서 어떻게 크게 진노하여 너에게 내려갔다고 하니까 그냥 마귀가 그 화를 그냥 진노해가 그 화를 다 누구에게 푸는 거예요? 이제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화를 푸니까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던 이와 같은 극심한 환란이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서도 내려오고 마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때가 후반기 이제 3년 반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디로? 하늘에 있는데 처소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하늘에 처소를 찾을 수 없어서 이제 다 땅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의 특성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으로 내려, 자기 처소를 버리고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이 딸들하고, 예, 결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결혼을 해서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을 만들어서 인류를 유전자 파괴를 해서 인류를 전체를 몰살시키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겼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마귀의 천사들이 다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와요? 남자의 모습을 하고 다 내려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림의 때 이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때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는데 이제 아주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완전히 아주 완전히 몰살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 이스라엘을 핍박하죠. 예, 거기 가서 보니 그 다음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고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양육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무슨 독수리 날개를 타고, 우리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실제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빼내서 광야로 데려갈 때도 출애굽 19장 4절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였는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들에 실어 내게 데려왔는지 너희가 봤다. 이렇게 광야로 다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호해 주신 그런 그 이미지, 상징이 이미 출애굽기 이 모세오경에 기록이 된 그대로 다시 한번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읽으면은, 아, 과거에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한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때와 반때와 두때는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12장 7절에 있는데, 예, 거기에서 7절 2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가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만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 유대인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유대인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진다. 제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그냥 명백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성경은 그냥 성경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물로다가 홍수를 일으켜갖고 이렇게 바위똥이니 하여튼 이런 사막에 지금 다 도망가 있는 여기에다 그냥 물을 집어넣어서, 아시죠 여러분? 해일같이 이렇게 해서 그냥 물을 쌓아놓으면 꼼짝 못하고 다 죽게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물이 진짜 물입니다, 여러분. 진짜 물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럼 용이 홍수를 일으키는 게 이미 다니엘서에 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다니엘서 9장 26절 가서 보면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게 아니다 해서 예수님 초림까지가 다 끝난 다음에 앞으로 올 통치자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그 도시인 예루살렘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다. 맨 끝에 홍수가 있다고, 예, 그러면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는 것이, 예, 성전을 황폐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작정이 돼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니엘, 대언자 다니엘의 말씀에 따라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예, 눈이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자 깨달아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미 홍수가 일어나서 이런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쯤에 이런 다니엘 서동에 기록을 했고, 여기 다시 한번 그거를 또 한번 반복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믿으라 말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을 하러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예레미야 30장 31장에 기록이 돼 있으니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0장 31장 몇 구절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30장 5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해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떨고 두려워하는 소리요 평안의 소리가 아니니라. 이제 너희는 묻기를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고를 겪느냐 하고 또 알아보라. 모든 남자가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면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무슨 까닭이냐. 너무너무 무서워서 남자들이 다 아이 낳는 여인처럼 그렇게 진통을 겪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거가 같지 아니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가서 31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때 야곱이 고난을 당하는 그때 나는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은 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시는데 칼에서 벗어나 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내가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하려고 갔을 때 바로 그가 은혜를 입었다. 물론 옛날에 과거에 광야에서 은혜 입은 것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대환란기 때 광야에서 이 여자가 은혜 입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성경이 성경을 이렇게 풀리게 되죠. 그러니까 대환란기는 마귀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다. 자, 그러면 그대로 두면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절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그 땅으로 오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냐?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그 땅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3분의 1도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이 그런 극도의 환란을 통과하고 순수하게 된 그런 상태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보호천사 미가엘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미가엘을 동원해서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돕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12장에 그때 내 백성, 이 환란을 당할 때 내 백성의 자손들, 유대인들 위에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는다. 그래서 미가엘이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오는 거고 여기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 환란기 3년 반 대환란기 그 3년 반 때 이스라엘을 그대로 주면 다 완전히 멸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전사 이 미가엘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구출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다니엘서 기록이 돼 있고 여기 요한 계시록에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으로 풀었는데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좀 말이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고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을 테고 오늘 따라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따라오신 분들은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아시는 분들이고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각성을 조금 이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 이게 성경이 이게 엄청난 책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는 결론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미래 일을 다 담고 있는 마스터 플랜을 담고 있는 이런 청산일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예, 책. 여기에 기록된 대로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요.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고 미국의 역사니 우리 한국의 역사니 다 그런 대세를 거슬 수 없이 그쪽으로 따라 이제 흘러가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다 뭐다니 다 갖다 버리셔야 돼. 이거는 성경의 예언을 절대 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족쇄와 같은 거예요. 다 갖다 버리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을 저와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절대 확실한 증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성경이고 다른 하나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절대 확실한 증거 하나가 성경이고 하나가 메시아를 낸 저 유대인들이에요. 저 유대인이 지금 1948년 5월에 돌아와서 지금 계속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으니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것과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일, 동성애 확산이라든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재림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의 이런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환난 전 휴거를 받습니다. 이 지옥과 같은 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4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그러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이 21세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가, 몸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죠? 이러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